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제 1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금호 이동본당주임 박성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5장 2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군중을 가엾이 여기시어 빵 일곱 개와 물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불러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배고프리라고 여기고 걱정하십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도 군중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군중을 어찌 다 먹일 수 있겠는지 생각하며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한계 앞에 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시고는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찹니다.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기적 이야기를 나눔의 기적이라고 풀이합니다. 모두 배고프다 하면서도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먹을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 드리자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다 꺼내고 보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는 풀입니다. 실제로 그 학자들의 말이 맞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각으로 돌아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의 치유뿐만 아니라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배고플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알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한 셋째는 예수님께서는 빵 일곱 개와 조금 있는 물고기를 시작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남아서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되새겨 봅니다. 어렵고 힘겨운 오늘의 난제 앞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만큼 봉헌하고 있는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서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배고픈 문제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의 이끄심으로 함께 해결하도록 내맡기는 삶으로 동반해야 합니다. 질문의 힘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답을 찾게 됩니다. 질문에 답해야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재차 물으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가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 주시니 제자들도 군중에게 나누어 줍니다. 요즘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매일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소비하는 걸 보면 여전합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내놓는 대답은 늘 부정적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제 해결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며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또한 나부터 작은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미사는 입당 성가부터 시작이 되고 퇴장 성가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미사의 시작도 마침도 모르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입당 성가가 시작되었는데 그제서야 허겁지겁 들어와서 빈자리를 찾아 서성거리다 보면 어느새 앉으라는 해설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미사 시작을 모르는 신자들에게는 하느님 말씀이 들릴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전례는 재미없게 지나가고 성찬의 전례는 섰다 앉았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미사의 끝을 알리는 말이 들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미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1분 규리였습니다.
마음 더하기, 생각 더하기.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참 알다가도 모를 것 중 하나가 바로 만족하는 상태가 아닐까도 싶어집니다. 그렇게 바라던 해외여행이었는데 막상 여행길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지요. 그렇게 바라던 내 집 마련도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도 많지만 은행 이자며 나중에 알게 된 동네 주변이며 집 상태 등등 문제거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만족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연구도 있네요. 독일 지를란트 대학교 사회학 교수 마틴 슈르에더가 독일인 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집이 크면 만족감도 그만큼 커질 것 같지만 집의 크기나 방의 개수는 만족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방이 많다고 가족 수보다 더 적었을 때와 비교해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도 않았고요. 소득이 높아지면 내 삶의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연구 결과. 어느 정도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요. 글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소득이 많다고 만족감이 드는 것도 아니라면 그저 소득을 높이기에만 급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묘한 안도감도 생깁니다. 내 삶에 만족한다는 건 집의 크기도 방의 개수도 또 소득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요. 그저 봄이 왔고 그저 봄밤의 공기가 포근한 지금 이대로 더 바랄 것 없이 만족스러워도 될 것 같습니다.
상체 진행의 윤영선 바오로 신보입니다.
예, 무반주곡이죠. 빅토리아 작곡의 미사곡에 있는 쌍뚜스 거룩하시도다를 가브리엘 콘스트의 목소리로 들으시며 성음악 산책 문을 열겠습니다. 빅토리아 작곡의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가브리엘 콘스테의 목소리로 무반주곡 감상해 보셨습니다. 상음악 산책 부산평화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21세기의 천상의 목소리로 칭해지는 카운트 테너 슬라바입니다. 예, 그의 목소리로 이제 준비한 곡 주세페 베르디 작곡 19세기 작곡가죠. 아베 마리아 성모성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페이크.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됐습니다. 소설 한강이 온다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루었습니다. 2일 광주 성광교회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이자 5.18 유공자인 박상규 성광교회 목사는 지난달 27일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한 뒤 소년이 온다를 직접 선물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간 자리였습니다. 박 목사는 5.18 항쟁의 역사적 아픔을 알리고자 소년이 온다를 미리 준비해 갔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방북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평화서신도 소설책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박 목사는 5.18 당시 대학생으로서 목포시민 민주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위를 하다 옥고를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할 당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로 노란 리본을 단 일화가 전해집니다. 교황은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한 한 기자의 질문에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선호하는 총리로서 크리스토퍼 럭슨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심한 불안과 인종적 긴장으로 국민당과 유권자들 사이의 허니문이 끝났으며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당은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프레시워터 스트라티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2023년 10월 선거 이후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노동당은 4포인트 상승했고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가 선호하는 총리로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을 앞지르고 있어 2026년 선거가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주말에 연례회의를 위해 모인 주요 야당의 위안이 되는 반전입니다. 노동당은 2020년 50%에서 작년 27%로 득표율이 폭락하여 1969년 이후 두 번째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의 국민당은 여전히 34%로 앞서 있지만 선거 승리 시 38%에서 하락한 수치로 럭슨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우려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연립 파트너인 액트는 1포인트 하락한 8%를 기록했고 뉴질랜드 퍼스트는 6%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좌파 블록에서 노동당은 선거 당시 26.9%에서 31%로 상승했으며 녹색당 13%와 테파티 마오리당 6%는 각각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주요 정당 모두가 정부를 구성하는 데 벅찬 과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럭슨에게 더 큰 타격으로 여론조사에서 힙킨스가 42%로 선호하는 총리에서 단 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2023년과 비교했을 때 하락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의 인기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순 긍정적이 마이너스 24로 1년 동안 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조약 원칙 법안에 대한 토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 윈스턴 피터스 또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순 지지율 마이너스 22, 6포인트 하락입니다. 국민당의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인 48%의 유권자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3명 중 1명, 35%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3년 8월 말에 실시된 포스트 프레시워터 전략에서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한 유권자의 64%에 비해 개선된 것입니다. 생활비 압박 완화는 유권자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다음으로 의료 및 병원 서비스 개선과 주택 공급 및 저렴성 개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는 작년 여론조사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범죄 감소와 사회질서 개선과 세금 및 정부 지출 감소는 모두 감소했는데 아마도 정부가 이러한 우려 중 일부를 해결했다는 인식을 반영한 듯합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날이 지난 긴 주말에 비해 전자거래가 17%나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쇼핑객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다시 돈을 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월드라인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호텔, 음식 및 주류 매장을 제외한 핵심 소매점에서 지출된 금액이 1억 7,56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1년 전과 거의 비슷했지만 거래 건수는 증가했고 거래당 가치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올해 소매업체들에게 분명 큰 사건이었으며 지난 3일간의 주말과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 사이에 거래 건수가 17%나 급증했다고 최고 영업 책임자인 브루스 프로핏이 말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할인에도 불구하고 평균 거래 규모는 지난 주말보다 증가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 많은 구매를 했고 각 구매에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체 지출은 작년을 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지출 패턴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소규모 지역에서는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기스본의 지출은 거의 19%가 증가했고 타라나키는 거의 14%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연간 증가는 황가누이와 오타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감소는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 현장 직원들의 일자리가 내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 병원과 그린레인 클리니컬 센터에서 약 40명의 병원 직원들이 지난주 회의에 소집되어 이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렌젯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으며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스 뉴질랜드 테 와투 오라 측은 해당 역할을 없애기로 제안한 것은 아니며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매우 부족했던 간호 및 건강관리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 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테 와투 오라 관계자는 이 비임상 역할의 목적은 병동팀을 지원하는 것으로 병동을 정리하고 장비와 물품을 정리하며 퇴원 후 환자들의 침대를 정리하는 등의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높은 공성률을 기록했던 시기에 비해 이러한 추가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아렌젯과 익명으로 인터뷰한 한 직원은 해당 역할이 사라지면 임상 직원들이 비임상 업무를 떠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투 노조의 매트 다나오 국장은 이 역할이 간호사와 임상 직원들이 본래의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헬스 뉴질랜드의 북부 지역 부대표 마크 셰퍼드는 코로나 이후 간호사 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셰퍼드는 뉴질랜드의 인구 증가로 인해 보건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해당 인력을 잃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타고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또 다른 사육장으로 확산되었다고 뉴질랜드 1차 산업부 MPI가 확인했습니다. MPI의 수석 수의사 메리반 안델은 힐그로브 에그팜에서 이제 8만 마리의 닭을 도살해야 하며 이는 이전에 발표된 4만 마리에서 두 배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반 안델은 H7N6 바이러스가 해당 농장을 넘어 확산되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 안델은 라디오 프로그램 모닝 리포트에서 같은 농장의 사육장 간에 질병이 확산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농장에는 총 4개의 사육장이 있으며 16만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반 안델은 필요할 경우 모든 사육장을 대상으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은 밀집된 가금류 생산지가 아니며 추가로 6개 농장이 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반 안델은 바이러스가 인간의 이동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람들의 이동, 장비, 기계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 안델은 뉴질랜드가 자유방목 농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타고 연합농민회의 루크 케인은 사육장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질병이 확산된 것에 놀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루크 케인은 직원, 소유주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며 해당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오클랜드 내일은 구름이 걷히고 아침부터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디오 성경과 뮤직 온의 논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 체험.
오디오 성경 루카 복음서입니다.
머리의 말.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즉하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즉하르야가 자기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즉하르야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즉하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즉하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즉하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즉하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예수님의 탄생 예고.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마리아의 노래.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즉가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즉가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지카르야의 노래. 아기 아버지 지카르야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매주 화요일 찾아뵙고 있는 뮤직온의 논 인사드립니다. 저희 KCR 뮤직온의 논은요 매주 화요일 10시 25분부터 11시까지 35분 동안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사연과 신청곡으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른 분들과의 대화도 가능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실 뮤직온의 논 첫 곡으로는요, 예, 윤도현의 뚜껑 별꽃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뭐 신곡이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네, 찾아봤더니 2013년도에요 한번 발표를 했던 곡이더라고요. 예, YB밴드 9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예, 최근에 다시 싱글 앨범으로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리메이크까지는 아니고 뭐 재해석 정도? 예, 그런 곡인데 밴드 위주의 락 발라드였다가 이번에는 좀 더 웅장하고 애절한 한국형 발라드풍으로 바꿔봤다는 윤도현의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제목도요, 그 꽃 이름이 뭐 이래 하실 텐데요. 예, 실제 있는 꽃 이름이고요. 그 원곡이 실린 YB밴드 9집 앨범을 보면 그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앨범 자체가 뭐 그런 성향의 곡들이 많더라고요. 뭐 노래 중간에 메가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곡 제목들부터도 예, 전부 뭐 미스터리, 우린 짝패다, 상남자, 푸른 구슬 그런 식이어서 뚜껑 별꽃 예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새롭게 재해석된 윤도현의 뚜껑 별꽃 예 2023년 11월에 새롭게 발표된 싱글 앨범의 음원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놓은 첫 곡으로요. 윤도현의 뚜껑별꽃이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의 가수 선예와 2AM의 임스롱이 듀엣곡으로 발표한 그 대낮의 한 이별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원곡은 JYP 박진영의 2007년도에 발표된 7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이때도 원더걸스의 선예가 피처링을 맡아서 함께 불렀던 그런 곡인데요. 최근에 다시 리메이크를 하면서 2AM의 임수롱과 함께 듀엣곡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원더걸스 선예와 2AM의 임수롱이 함께 부른 박진영의 대낮의 한 이별 들으시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엉엉 울면서 서로를 한번 꽉 안아보고서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 마음이 아프다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면 그때 친구로 다시 만나서 서로의 곁에 있어주자 말을 남기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봤어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라서 생각보다 아주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숨도 못 쉬었었어 근데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모든 걸 잃어가면서 약속이면 하지 말아요. 우리 눈물이 나는 것조차 지쳐요. 이루어질 순 없어요.
진영의 대낮의 한 이별, 선예와 임스롱의 듀엣곡으로 들으셨고요. 연결해서 들으신 곡은 이승철, 이찬혁의 우린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승철 35주년 기념 앨범에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작사, 작곡을 맡아서 이승철과 듀엣으로 음원을 냈었는데요. 예, 2021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오늘 들으신 노래는 같은 해 이 두 사람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듀엣으로 불렀던 음원으로 찾아와 봤는데요. 이승철, 이찬혁의 우린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래된 노래 하나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오늘은 이 코너도 예, 듀엣곡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된 그 남자 그 여자, 바이브와 장혜진의 듀엣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못해. 남자를 였으면 책임져야지. 네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을.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여자는 다 똑같나 봐. 있지.
오래된 노래 하나, 그 남자 그 여자 들으셨습니다. 원곡은 바이브가 불렀었고요. 장혜진이 피처링을 맡아서 화제가 됐었던 그런 곡입니다. 발표 당시에도 그해 그 골든디스크 디지털 음원 본상을 수상할 만큼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오래된 노래 하나,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폴킴의 우리 만남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곡으로 유명한 가수죠. 폴킴이 네, 배우 정혜인과 함께 불러서 화제가 됐었던 음원인데요. 예, 원곡은 그 폴킴의 두 번째 앨범에 소개된 곡이고요.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OST로도 유명합니다. 우리 만남이 예, 폴킴과 배우 정혜인의 듀엣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만남이 특별하진 않았지. 우리 만남에 우리 별이 가슴 찍히도록 아프진 않았지만 슬플 거야. 우리 만남이 특별하진 않았지. 우리 만남에 그래도 우리 좀 친해지긴 했지만 서로 눈물 보일 것까지 그리울 거야. 익숙해지고 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인생은 느껴지고 아파하며 익숙해져서 다시 그때 그리워해.
익숙해지고 또 그냥 그런 대로 살아.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고 있는 오클랜드 라디오 104.6 FM KCR 뮤직 온앤온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 폴킴의 우리 만남이라는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금 익숙한 듀엣 곡으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가수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이수연과 최종훈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내가 멀어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 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지도 어느덧 쉽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젓는 긴 머리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올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865명의 감원이 있었으며 이 중 약 절반은 자발적인 감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판매 실적이 국내 1위 업체인 현대차의 부진에도 르노 코리아 등 중견업체의 선전으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노벨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됐습니다. 소설 한강이 온다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었습니다. 2일 광주 성광교회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이자 5.18 유공자인 박상규 성광교회 목사는 지난달 27일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한 뒤 소년이 온다를 직접 선물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간 자리였습니다. 박 목사는 5.18 항쟁의 역사적 아픔을 알리고자 소년이 온다를 준비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방북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평화서신도 소설책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박 목사는 5.18 당시 대학생으로서 목포시민 민주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위를 하다 옥고를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올해 회계연도 동안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865명의 감원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이 중 약 절반은 자발적인 감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로슈경 위원장과 부위원장 헤더 베이컷, 레베카 키터리지는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연례검토회의에서 국회의원들 앞에 나섰습니다. 부위원장 헤더 베이컷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정 긴축에 중점을 둔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운영 환경에서 빠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컷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공공서비스위원회가 25명의 고위 리더십 직위를 축소하고 비인건비에서 연간 100만 달러의 절감액을 찾아내고 계약 비용을 34% 줄이는 방식으로 7.5%의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원은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며 정부의 15억 달러 절감 목표에 맞추기 위한 예산 조정, 기간제 자금 종료, 그리고 효율성을 찾은 기관들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올해 회계 연도에 총 865명의 감원이 있었으며 이 중 약 절반이 자발적 감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이컷 부위원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공공부문 인력이 순증가율 0.7%를 기록했으며 주요 인력 감축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조정으로 2,250개의 직위가 사라졌고 1,150개의 공석이 폐쇄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종료된 프로그램이나 효율성을 통해 더 많은 직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선호하는 총리로에서 크리스토퍼 럭슨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심한 불안과 인종적 긴장으로 국민당과 유권자들 사이의 허니문이 끝났으며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당은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프레시워터 스트라티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2023년 10월 선거 이후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노동당은 4포인트 상승했고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가 선호하는 총리로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을 앞지르고 있어 2026년 선거가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은 2020년 50%에서 작년 27%로 득표율이 폭락하여 1969년 이후 두 번째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의 국민당은 여전히 34%로 앞서 있지만 선거 승리 시 38%에서 하락한 수치로 럭슨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우려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연립 파트너인 액트는 1포인트 하락한 8%를 기록했고 뉴질랜드 퍼스트는 6%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좌파 블록에서 노동당은 선거 당시 26.9%에서 31%로 상승했으며 녹색당 13%와 테파티 마오리당 6%는 각각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주요 정당 모두가 정부를 구성하는 데 벅찬 과제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럭슨에게 더 큰 타격으로 여론조사에서 힙킨스가 42%로 선호하는 총리에서 단 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2023년과 비교했을 때 하락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의 인기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순 긍정적이 마이너스 24로 1년 동안 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조약 원칙 법안에 대한 토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 윈스턴 피터스 또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순 지지율 마이너스 22, 6포인트 하락입니다. 국민당의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인 48%의 유권자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3명 중 1명, 35%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3년 8월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한 유권자의 64%에 비해 개선된 것입니다. 생활비 압박 완화는 유권자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다음으로 의료 및 병원 서비스 개선과 주택 공급 및 저렴성 개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는 작년 여론조사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날이 지난 긴 주말에 비해 전자거래가 17%나 급증했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월드라인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호텔, 음식 및 주류 매장을 제외한 핵심 소매점에서 지출된 금액이 1억 7,56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1년 전과 거의 비슷했지만 거래 건수는 증가했고 거래당 가치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광범위한 할인으로 평균 거래 규모는 지난 주말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지출은 작년을 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지출 패턴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소규모 지역에서는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기스본의 지출은 거의 19% 증가했고 타라나키는 거의 14%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연간 증가는 왕가누의 지출은 4.2% 증가했고 오타구에서 3.1%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감소는 오클랜드, 노스랜드에서 마이너스 1.5%, 웰링턴에서 마이너스 1.5%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병원 현장 직원들의 일자리가 내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 병원과 그린레인 클리니컬 센터에서 약 40명의 병원 지원 직원들이 지난주 회의에 소집되어 이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헬스 뉴질랜드 태 와트 오라 측은 해당 역할을 없애기로 제안한 것은 아니며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매우 부족했던 간호 및 건강관리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 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태 와투오라 관계자는 이 비임상 역할의 목적은 병동팀을 지원하는 것으로 병동을 정리하고 장비와 물품을 정리하며 퇴원 후 환자들의 침대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왔으나 이러한 추가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RN잭과 익명으로 인터뷰한 한 직원은 해당 역할이 사라지면 임상 직원들이 비임상 업무를 떠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직원은 환자 치료를 지연시키고 이미 과중한 인력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결국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최전선 직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보장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투 노조의 매트 다나오 국장은 이 역할이 간호사와 임상 직원들이 본래의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헬스 뉴질랜드의 북부지역 부대표 마크 셰퍼드는 코로나 이후 간호사 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뉴질랜드의 인구 증가로 인해 보건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 해당 인력을 잃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타고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또 다른 사육장으로 확산되었다고 뉴질랜드 1차 산업부 MPI가 확인했습니다. MPI의 수석 수의사 메리반 안델은 힐그로브 에그팜에서 8만 마리의 닭을 도살해야 하며 이는 이전에 발표된 4만 마리에서 2배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반 안델은 H7N6 바이러스가 해당 농장을 넘어 확산되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에는 총 4개의 사육장이 있으며 16만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반 안델은 필요할 경우 모든 사육장을 대상으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은 밀집된 가금류 생산지가 아니며 추가로 6개 농장이 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반 안델은 바이러스가 인간의 이동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람들의 이동, 장비, 기계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타고 연합 농민회의 루크 케이는 사육장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질병이 확산된 것에 놀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루크 케이는 직원, 소유주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며 해당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케이는 산업계가 농장 가금류와 야생 조류 간의 상호작용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역학 및 공중보건의 권위자인 나이젤 프렌치 교수는 라디오 모닝 리포트에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렌치 교수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되지는 않지만 매우 심각한 질병이나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조류 독감에 걸린 새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하며 감염 초기 탐지가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발병이 달걀 부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니콜라 월리스 재무부 장관은 밝히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으며 이번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니콜라 윌리스 장관은 공공서비스 감원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매우 불명확한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직위는 12월 분기에서 정점을 찍은 후 6월까지 6개월 동안 약 2,000개의 직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6월 30일까지의 실질적인 FTE 정규직 환산 감소입니다. 윌리스 장관은 이 숫자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보도된 수치 중 약 3분의 1이 채워지지 않은 공석이었기 때문이며 뉴질랜드 국민들은 많은 정부기관들이 공석을 열어두고 해당 직위를 위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중단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월리스 장관은 정부는 고용인원이 아니라 우리가 달성한 성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공공서비스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교실에서 일하는 교사나 간호사와 같은 직위를 늘리고 반면 교육부나 정책 부문에서 일하는 인원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이 다음 선거에서 자본이득세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중반에 세부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문제는 노동당에게 오랫동안 골칫거리였습니다. 최근에는 크리스 힙킨스 전 총리가 2023년 선거에서 부유세 추진을 배제했고 그 이전에는 저신다 아던 전 총리가 자신이 지도자로 있는 한 자본이득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열린 노동당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렌젯의 공정한 세제 시스템이 그들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유세만 추진하거나 자본이득세만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안을 당으로 다시 가져와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동의안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선거연도 정책 강령의 변경을 하기 전에 당 대표, 의원단, 정책위원회가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인 절차로 2023년 힙킨스 전 총리가 부유세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 역시 강령에 포함된 정책을 변경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강령에 추가하지 않기로 한 그의 단독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의 결정은 힙킨스 전 총리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유세를 추진하려는 동의안과 그의 단독 결정을 제안하려는 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본이득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는 2일 현지 시간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이번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평당 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7억 2,5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드론 시스템, 대인 지뢰 등과 함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용 포탄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긴 사정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고 AP는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에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포함되는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AP의 취지에 응한 소식통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또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 대인지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와 북한 지상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작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608억 달러 가운데 미 사용분을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최대한 사용한다는 보관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불법 입국한 이주민을 사실상 강제 추방하기 위한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현지 시간 폴리티코 유로판이 보도했습니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재 새 규정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 중으로 이르면 내년 2월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규정 초안에는 EU에 머물 수 있는 법적 치료 기한을 넘긴 이주민의 권리 및 의미에 관한 일관된 정의를 비롯해 제3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규칙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활한 추방 집행 및 불법 체류자의 잠적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대상 이주민들이 일종의 이주민 수용시설에 등록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EU 차원의 불법 이주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만큼 전날 출범한 새 집행위 역시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재무장할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휴전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이런 의도의 휴전 안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일 현지 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아타로 페테르 한가리 외무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숨통을 틔워주고 다시 한번 현대식 장거리 무기로 재무장할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휴전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물론 이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판매 실적이 국내 1위 업체인 현대차의 부진에도 르노코리아 등 중견업체의 선전으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일 현대차와 기아, 한국 GM,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11월 이들 5개사의 국내외 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0.5% 증가한 71만 6,960대로 집계됐습니다. 판매량에는 반조립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5개사의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달에 이어 작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내수 판매는 6.4% 감소한 12만 3,793대, 해외 판매는 2.0% 증가한 59만 3,167대를 기록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는 국내에서 12.3% 감소한 63,170대, 해외에서는 1.6% 줄어든 29만 2,559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합산 판매량은 3.7% 감소한 35만 5,729대로 현대차는 5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아는 특수차량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4만 8,192대, 해외에서 21만 4,234대를 각각 팔았습니다. 판매량이 국내에서는 4.2% 줄었고 해외에서는 2% 늘었습니다. 기아 합산 판매량은 0.8% 증가한 26만 2,426대입니다. 한국 GM은 국내에서 39.6% 급감한 1,821대를 파는 데 그쳤지만 해외에서는 5.2% 늘어난 7만 2,955대를 판매했습니다. 수출에 힘입어 총 판매량도 3.3% 증가한 7만 4,776대를 기록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국내외 합산 8,849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대비 26.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7원 3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5원 6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9원 0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오클랜드 내일은 구름이 걷히고 아침부터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더 빌리지 마켓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안내입니다. 빌리지 마켓 헬렌스빌 쇼그라운드는 12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또한 12월 15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헬렌스빌 A&P 그라운드 쇼그라운드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다양한 노점, 라이브 음악, 어린을 위한 무료 페이스 페인팅 또는 헤어 플레이팅,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친근한 시장입니다. 헬렌스빌 AMP 쇼그라운드 63 레일웨이 스트리트 헬렌스빌에서 있습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과 식물, 장인 음식과 보존식품, 소공예품, 선물, 수집품, 중고품 등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아타투 푸드트럭 플라이데이스 안내입니다. 대아타투 푸드트럭스 플라이데이스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에 의한 푸드트럭 무료 이벤트입니다. 이 시장은 매년 10월에서 4월까지 운영되며 정통 멕시코 요리, 한가리 튀김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대아타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게시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